제31장 발을 씻김 첫 번째 시간 1936년 10월 13일 저녁 장소 하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마음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의 발을 씻김에 관한 이 단락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에 6형제가 상해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단락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은 왜 주님이 발을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그 의미를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빛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다시 잘 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 원인은 내가 이미 이 단락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후에 마치 이 단락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해석을 한쪽에 제쳐두고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빛을 주셨고 이상의 성경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상해에서 조금 언급했었지만 오늘 저녁 여기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배경 이상의 성경은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언제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하신 것은 언제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역사와 배경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유월절 이전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동역자와 자매님들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아직 끝내지 않은 일들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아직 5년이 남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일들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나는 반드시 서둘러 이 일을 처리해야 하며 중요한 일은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거나 연극 관람을 하는 등의 작은 일들이 아니라 중요하고도 꼭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 역시 이러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은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그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줄 것을 이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많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을 씻는 이 일이 분명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 1절 하반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많은 일에서 모두 마음대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당신은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 그에게 유언을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할 만한 일이 천만 가지가 있었지만 그분은 다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만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발을 씻기는 이 일은 틀림없이 아주 기이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발을 씻기는 일이 기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으므로 이 일이 기이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이로 인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시임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음.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팔려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때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그의 집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도 이사가면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 아주 위급하고 5분 이내에는 반드시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든가 혹은 폭탄이 날아온다거나 적군이 기습한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 합시다. 이때 당신은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으며 신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급한 때에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다가 그분을 팔려고 하는 때에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3절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높이 올려지고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면류관과 보좌를 얻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아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높이 올려짐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높이 올려진 것과 관계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단장과 내부 수리를 하여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곧 떠나야 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을 때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에는 발을 씻기는 것이 분명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의대로 요한복음 13장을 다룰 수 없고 2장의 성경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기는 이 일이 어떤 배경 아래서 행해진 것인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주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것이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또한 유다가 그분을 팔려는 위험이 있음을 아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음을 보았습니다. 4절은 곧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주님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고 또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김의 의미. 발은 땅, 곧 세상을 접촉하기 위한 것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발이 이 땅과 항상 접촉한다는 것을 압니다. 손도 땅을 떠날 수 있고 머리도 땅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도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 땅과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땅을 접촉해야 하고 당신이 이 땅에서 살려면 땅을 접촉해야 합니다. 머리는 생각을 위한 것이고 손은 일하기 위한 것이고 마음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다리는 힘을 내기 위한 것이고 등은 안식을 위한 것이며 발은 땅을 접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손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은 후에야 밥을 먹지만 주님은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머리를 씻기시거나 등을 씻기시거나 혹은 손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발을 씻긴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아주 깊은 일 하나가 있는데 나는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사람은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일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 범한 죄는 모두 깨끗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성도가 된 후에 주님의 이기는 생명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고 오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기는 생명이 되어 죄의 권세도 이기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나는 죄 이외에 당신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다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누구나 많은 일들이 나를 항상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데 이 일들이 꼭 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은 세상과 관계 있고 이 세상과 접촉하여 산출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발의 더러움은 세상과 접촉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생겼음을 가리키며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신선함이 회복되어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함을 가리킴.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시다. 기도할 때 당신은 달콤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당신이 묵상한 말씀도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소중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에게 참으로 가깝고 당신의 손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 5시부터 7시까지의 일입니다. 8시 이후에 많은 일상적인 일들이 당신을 바쁘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가르치며,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업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보며, 어떤 사람은 방을 정리하고 옷을 빱니다. 각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늘이 아주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단 나가서 매우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될 때 당신은 여전히 하늘이 아침에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깝다고 느낍니까?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합니다. 당신이 이 많은 일들을 하기만 하면 항상 하늘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고 높으며 아침만큼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때 혹 당신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지만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의 외면적인 문구만을 만질 수 있을 뿐 안의 실제는 만지지 못합니다. 기도 집회 때에 당신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안에는 기도의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양심이 또 결핍됨을 느낍니다. 당신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의 말과 소리는 모두 같지만 그 의미와 맛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이 당신으로 하나님과 간격이 있게 하는 것까지 느끼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죄를 자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면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적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속에서 암담하고 원래 있던 청명함을 잃었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처리법은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범죄 외에 그 무엇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것은 우리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은 손을 씻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당신이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당신에게는 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를 씻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는 당신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당신에게는 생각할 권리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등을 씻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누울 권리가 있고 눕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의 머리나 손이나 등이 일을 저지르면 당신에게 죄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은 당신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발은 땅 위에 서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당신 생각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발입니까? 발은 가정, 상업, 학교 등과 접촉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한,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땅 위에 서야 하며 땅과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그의 두 발을 침상에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곧 오늘 나는 발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고 열조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조에게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발이 땅에 있으므로 우리의 발을 침상에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은 결코 세상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접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접촉은 죄가 없지만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늘이 그렇게 가깝지 않고 기도도 달콤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우리는 서 있든 앉아 있든 모두 발을 사용하게 되며 전신에서도 발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피곤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다른 부분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은 항상 그들의 발을 더럽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영적인 발이 깨끗합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의 발이 다 더럽혀졌음을 압니다. 당신은 이미 발이 의미하는 발을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드시 무엇이 더러운 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발은 반드시 씻어야 하는 발입니다. 발이 더러워진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움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간격이 있음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당신으로 영적인 데 있어서 피곤하게 하는 이것이 더러운 발입니다. 마치 당신이 집회에 와서 얼마의 틀에 박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당신이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당신 안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속에서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일에 대하여 지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발입니다. 더러운 발은 몇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곧 주님과의 교통이 신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발은 주님과의 교통이 신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 제가 천주에 있을 때는 주님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때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 이전보다 못한 뭔가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접촉이나 왕래로 인하여 업무나 일 처리로 인하여 발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무슨 범한 죄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외면적으로 이전과 비슷하지만 안에서는 이전과 다릅니다. 그가 주님이 소중하다 말하고 주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말은 작년, 재작년 혹은 5년 전, 1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나는 오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5년 전, 10년 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는 이러한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고 오늘은 더 없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이 더럽혀진 것이요, 피곤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피곤이며 영적인 신선함과 활발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당신이 예전에 느꼈던 것을 회복하고 당신을 생명의 신선함 안으로 이끌어 당신으로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하며 예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외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같지만 안의 느낌은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영성에 있어서 정죄하고 나아가지 못하며 심지어 찬송과 찬미와 기도조차도 마지 못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혹 죄를 범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신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해의 한 형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소일했습니다. 그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 두 달간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일은 풀을 베는 것입니다. 천근을 베는데 1원이고 풀을 말린 후에 600근씩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우유 회사에 보내면 하루의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베고 말리고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나는 그를 만났는데 그는 많은 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풀을 말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풀을 말려서 우유 회사에 보내면 그들은 이 풀을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소에게 먹일 것을 예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유 회사는 누런 풀로 소를 먹이고 주님은 푸른 풀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는 누랬지만 오늘은 푸르며 오전에는 누랬지만 오후에는 푸른 것입니다. 주님은 신선한 생수이십니다. 그분은 5분간 흐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월, 매년 계속 흐르며 1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선하시며 그분은 또한 우리를 계속 신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기쁨, 평안, 성결입니다. 오직 이럴 때만이 주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기고 또한 아이성도 이겨야 합니다. 큰 승리가 있으면 또한 날마다 작은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도록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누구보다 크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빛이 붉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신선함입니다. 그것은 주름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신생아와 같이 신선하며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신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잎사귀, 곧 우리 외면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외면의 행위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모든 행위의 미덕을 갖추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체 푸른 것입니까? 아니면 누렇게 마른 것입니까? 신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낡은 것입니까? 잎사귀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신선한 운행이 없다면 예전처럼 오늘도 변함없는데 그 결과는 푸르고 연하며 신선한 것이 아니라 누렇게 마르고 낡은 것입니다. 어제는 5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도 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오늘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외면적인 일은 같지만 안의 느낌이 없어졌으며 안의 신선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잎사귀가 누렇게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옛 세상에 속한 것이지 홍수가 물러난 이후에 새 감람나무 잎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큰 유용성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킴. 오늘 저녁 나는 여기에서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아주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가 죄인, 성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려면 반드시 사람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함과 능력과 적셔짐과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 당신과 왕래할 때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느낌이 생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늘 당신과 만나고 당신과 왕래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생기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패입니다. 설령 당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사람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건 역시 당신의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순 교사를 알고 있으며 그녀가 아주 특별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가서 잠시 그녀 앞에 앉아있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는 있는데 당신에게는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며 그녀에게 있는 것을 얻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15년 전 주님을 갓 믿었을 때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한두 장의 성경을 읽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녀가 있는 곳에 가서 그녀에게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녀와 몇 마디 기도를 한 후에 그녀가 나를 책망하기도 전에 나는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음을 압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 앞에 가서 그녀에게서 발을 씻김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낡고 어두웠지만 그녀 앞에 가자마자 신선함을 얻고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나는 그녀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 당신은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씻겨졌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며칠 전 나는 발이 더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주 멀었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스스로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고 있음을 알고 몰래 웃었습니다. 후에 나는 한 자매를 보러 갔는데 그녀는 아마 구원받은 지 2, 3개월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구원받은 과정을 말해주었고 가족들이 그녀를 핍박한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서 도움 얻기를 바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내 발이 들어올 때는 더러웠는데 이제는 깨끗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나의 낡은 체험을 씻었다고 말했습니다. 디도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로 영적인 신선함이 있게 하고 영적으로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붉은 동화병은 항상 기름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록이 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이 생겨서 윤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 있지만 막이 생겨서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합니까? 주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침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신선한 생명의 교통에 있어서 분깃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발을 씻지 않았다면 주님과 간격이 있게 되어 주님의 신선한 생명과 신선한 공급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발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새롭게 되기 위해 많이 씻기를 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함.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살아내게 할 이기는 생명이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1년을 살았는데도 그는 당신의 발을 씻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이 언제나 신선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발이 씻겨져야 합니까? 누가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신선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은 모두 발이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발을 씻긴 받아야 하고 또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봉사 가운데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는 유 형제가 늘 하는 오늘의 성경은 어제보다 더 보배롭다 라는 한마디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영적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에 다비역은 바울이 시원쾌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을 씻김의 결과입니다.